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7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하든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차 명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멍에가 좋으십니까? 자유자가 더 좋으신가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물론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멍에를 스스로 메고 싶지는 않아요. 멍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지어보면 소 위에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매서 뭐 밭을 간다든지 아니면 마차를 끈다든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진해서 그 멍에를 이렇게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멍에 하면 이렇게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손에 수갑을 찬다든지 아니면 밧줄을 이렇게 묶는다든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감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이렇게 묶는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산다면 한 며칠이나 편하게 사실 것 같으세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소망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한 시간도 제대로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입고 이렇게 온몸이 묶여져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제 어깨 위에 아주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된다면 저 소원이 있다면 이거 빨리 푸는 거예요. 이거 빨리 풀고 조금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손발을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싶어요. 정말로 멍에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로 헐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게 불편한지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든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습관이 그거를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미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사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통하여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속박과 모든 결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왜 자유가 됐는데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다시 그 종의 멍에로 다시 맨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어깨에 메고 다시 종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켜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 율법을 다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사실 이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멍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멍에는 너무나도 힘든 거죠. 하기 싫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멍에를 율법의 멍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멍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말하자면 다른 민족과 구분이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잣대였던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야.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성전이 훼파가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아, 우리에게는 이제 성전도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 제단도 없구나.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 율법밖에 없구나.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아이덴티티였던 거예요.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놔두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더 이상 모든 백성들,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백성들하고 똑같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저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방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짐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이것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리 좋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끝난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정말 그들이 지키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모두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미완성된 그 율법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들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언약의 약속을 계속했을까요? 여기 쭉 보시면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할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율법이지만 또 율법만큼 이 자신들의 몸에 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긴 거였어요. 이거는 다른 백성들하고 완전하게 구별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치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육체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너희들도 이제는 할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또 보면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제1차 선교여행 중에 갈라디아를 갔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쭉 오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인 바로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렇다면 율법으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용을 가지고 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가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것을 이것은 너희들도 보았지만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미 보았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계속해서 권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분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의 조상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아무도 받지 못한 멍에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메고자 하느냐 라고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마 이 결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멍에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쓸데도 없는 그 율법을 우리는 왜 다시 가지고 와서 매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속성이 완전히 바뀌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3절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 개의 언약이라도 지킨다면 아니 율법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옥에 갑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갑니까? 한 개 죄라도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한 개를 지키면 다 지켜야 되는 거고 그 중에 한 개라도 못 지키게 되면 율법의 죄인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너희들의 문제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를 시작하고 그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자녀들이 원치 않고 더 나쁜 것들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상하죠. 기분이 좋지 않지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완벽한 걸 주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않고 옛것을 원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이 유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게 되면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속박을 계속해서 하고 수갑을 차고 멍에를 매면 멸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그 권면이 너희에게서 부르신 것이 아니요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 율법은 조그만 것이지만 한계이지만 어떻습니까? 누룩과 같아서 결국은 온 몸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그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유대인이 그것을 자기 혼자만 지킨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만 그냥 은혜에서 떨어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히 문제인 거예요.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까지 와가지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교회까지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돼. 하면서 그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까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에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그런 누룩과 같은 자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 발견되면 그것을 다 태우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룩과 같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라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멍에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떨쳐내십시오.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살며 가지시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기에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찌들어서, 아니면 율법에 찌들어서, 아니면 죄책감에 찌들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종의 멍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또 잘못하고 행하고 있는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누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태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복음의 터 위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복음의 능력 위에, 십자가의 능력 위에, 부활의 능력 위에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